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왕부장과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필요성에는 합의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유엔 대북 제재에 북중 교역도 포함된다며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양측이 북핵 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전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미국이 추진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제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섬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타이완 총통실은 마 총통이 음력설을 앞두고 타이완 군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내일 병력이 주둔해 있는 타이핑섬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핑섬은 중국과 타이완 외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에 속해 있으며 현재 타이완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이곳에 새 등대를 건립하고 활주로와 항만을 확장하는 등 주요 시설들에 대한 보강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이탈리아에 이어 오늘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이란은 최근 핵합의 이행으로 서방의 제재가 해제된 상황이어서 로하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중 양국 간 여러 무역협약들이 체결될 전망입니다. 이란은 특히 프랑스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사로부터 항공기 100여 대를 구입하는 계약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앞서 이탈리아에서 마테오 렌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과 면담했습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하니 대통령에게 테러와 무기 밀매에 반대하는 다른 중동 국가들에 이란도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오늘 연례 부패 인식지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가 91점으로 청렴도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핀란드와 스웨덴이 90점으로 공동 2위, 뉴질랜드는 88점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85점, 홍콩과 일본이 75점으로 상위권에 포함됐으며 한국은 지난해보다 다소 올라 37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북한과 소말리아는 각각 8점으로 청렴도 순위가 가장 낮은 부패국가로 지목됐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이날 전세계 자유도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전세계 195개 나라 가운데 50개 나라에서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시리아와 중국 내 티베트 자치구, 소말리아, 북한, 우즈베키스탄 등을 최악의 자유침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시리아의 주요 반군단체들이 오늘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회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군단체 협상기구인 고위협상위원회 측은 구성원들이 회담 참석에 긍정적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협상에 참여할 대상자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 쿠르드족이 회담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터키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에게서 작은 뇌 질환인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지카 바이러스가 유럽 지역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보건당국은 오늘 최근 중남미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한 명에게서 지카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댕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계열로 1974년 우간다의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된 뒤 그 지역 명칭을 따 명명됐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반인은 별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지만 임신부의 경우 태아에게 바이러스가 전이돼 두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장관들은 베이징에서 대북 제재를 위한 회담을 열었으나 제재 수준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Let me emphasize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determined to cooperate.
半岛和平稳定是目标.
러시아는 한국이 제안한 북핵 5자 회담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4차 핵실험과 끊이지 않는 외국인 억류 등으로 자국인들의 북한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베이징에서 만나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가며 의견을 조율했지만 제재 수위를 놓고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장관과 만나 미국은 동맹국을 보호할 어떤 조치든 취할 것이라며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왕이 외교부장은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며 제재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과 왕 부장은 27일 베이징에서 미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측은 북핵 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전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필요성엔 합의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재 수위에 견해차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Let me emphasize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determined to cooperate where we can.
케리 장관은 유엔 대북 제재 영역에 북중 교역도 포함된다면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특별한 능력을 믿는다며 중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와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강도 높은 금융 제재안 등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중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케리 장관은 또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는 그런 위험에 대처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미국 국민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문을 열고 새로운 선택을 한다면 경제와 에너지, 식량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중국 정부의 한반도 3원칙인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겨냥해 제재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목적은 비핵화를 다시 대화 궤도로 돌려놓는 데 있다며 미국의 초강력 제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중 고위급 회담은 당초 오전 중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대북 제재의 수위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오후까지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핵 6자 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개최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을 고립시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6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602-1 형식의 회담을 열자는 한국 측의 제안을 들었다며 하지만 이는 누군가를 고립시키자는 것으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국제사회가 이란을 고립시키려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란은 오히려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켰다며 북한에 대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해법은 육자회담 재개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 3년 동안 미국과 일본, 한국 등 서방 측 참가자들은 모든 종류의 유연한 접근법을 거부하고 북한이 먼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단호한 태도를 고수해왔다며 그것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가장 쉬운 해결책이었겠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완전한 의미의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남북한이 비핵화하고 미국도 남한의 핵 전력 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육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러시아는 아직 수소폭탄 실험이었다는 확신이 없다며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과 견해를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Мы не уверены, что это было испытание водородной бомбы. Если бы это было так, это означало бы, среди прочего, что резолюция...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실제로 수소폭탄 실험이었다면 북한으로의 모든 핵 프로그램 관련 물자 도입을 강력히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수소폭탄 제작에 필요한 추가적 재료나 기술이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중요한 것은 북한의 추가적이고 진전된 핵 군사 프로그램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라며 중국 등 관련국들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세계 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외국인 억류 역시 북한 여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틀 뒤인 지난 8일 북한 여행 경보를 갱신하고 자국민에게 어떤 일로도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매우 억압적인 정권에 의해 야기된 불확실한 안보 상황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면서 영내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2012년 미사일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시도를 두 차례 했을 뿐 아니라 핵실험 역시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달 6일 또다시 핵실험을 했다면서 복수의 추가 실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북한의 공관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자국민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현지에서 캐나다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하지만 억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영사 접근 등 신속한 도움을 주기 매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지난 12일 북한 여행 경보를 갱신하면서 자국민에게 남북한 간 긴장이 주기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을 방문할 경우 사전 혹은 여행 중 한반도 상황의 추이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북한 핵실험 당일인 6일 외교부 웹사이트 북한 여행 정보 페이지에 핵실험 사실을 즉각 추가하고 여행자들에게 북한의 정치적 안보 상황을 긴밀히 주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최근 또다시 발생한 미국인 억류 사태와 관련해 자국민의 북한 여행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우려와 주의를 당부하는 정부의 지침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2일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한 혐의로 미국 버지니아 종합대 학생 완비어 오토 프레데리크를 적발해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외무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 독일 외무부는 지난해 말 갱신한 북한 여행 주의보를 상기시키며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매서운 수사를 구사하고 한반도를 핵전쟁 전야로 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복수의 외국인이 적대 혐의로 체포됐었다며 독일인이 억류된 적은 아직 없지만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심의합니다. 하원 전체 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된 지 2주 만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28일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외교위원회 웹사이트에는 이날 심의할 안건으로 하원을 통과한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밥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주 하원안이 아닌 상원 자체안을 심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심의할 것이라는 구상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위원회가 어떤 안을 심의할 것인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세부 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심의할 법안의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북한 제재법을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대북 제재법안이 외교위원회를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곧이어 상원 전체 회의 처리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벤 카딘 민주당 간사도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 국제사회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회의 움직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제재법은 대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마크 커크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한 제재법은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마이클 베네드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재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많은 재량권을 줬고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강제 제재 규정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인류의 파멸을 경고하는 종말 시계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자정 3분 전으로 유지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현대화 경쟁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주요 위협 사안으로 지적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핵과학자 회보는 26일 지구의 종말 시계를 밤 11시 57분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말 시계는 자정을 인류 멸망의 때로 가정해 이에 대한 근접 여부로 지구가 얼마나 안전하고 위험한지를 측정합니다. 핵과학자 회보의 레이첼 브론슨 발행인은 이날 워싱턴의 외신 기자 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학자들이 진지한 논의 끝에 시간을 자정 3분 전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clock remains at 3 minutes to midnight. It is the remains the closest it has been.
브론슨 발행인은 종말을 뜻하는 자정에 불과 3분이 남은 건 지난 20년 사이 인류의 안전이 가장 큰 위험 상황에 계속 직면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렌스 클라우스 핵과학자 회보 공동이사장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해는 인류의 안전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인 소식들이 혼재된 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In spite of some positive news, in particular the Iran nuclear agreement and the Paris climate accord, nuclear tensions between the U.S. and Russia have grown.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has become more acute.
이란 핵합의와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타결 등 일부 긍정적 소식들이 있었지만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긴장이 높아지고 북한의 핵 상황은 더 악화됐으며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도 여전히 높은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클라우스 이사장은 이런 위험들을 낮추기 위한 여섯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핵 위험을 낮추기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회견에선 북한의 고립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이 실시한 4차 핵실험이 핵무기 확산 위협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현대화에 투입하는 지출을 크게 줄이고 핵 군축 노력을 다시 북돋아야 하며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종말 시간이 자정 3분 전으로 유지됐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엔 핵과학자들뿐 아니라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전직 미 고위관리들이 화상으로 참석해 핵 위협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말 시계는 미국의 핵 개발에 처음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설립한 핵과학자 회보가 1947년부터 해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간 결정의 핵심은 핵무기와 기후변화, 사이버 등 여러 신기술로 인한 위협입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올해 시간을 결정하는데 이사진과 노벨상 수상자 16명 등 자문단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말식의 시침은 지난 70여 년 사이 21차례 조정됐습니다. 종말에 가장 근접한 때는 지난 1953년으로 미국과 옛 소련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며 긴장이 높아져 자정 2분 전까지 다가갔었습니다. 반면 냉전이 끝났던 1991년은 밤 11시 43분으로 후퇴해 지구가 가장 안전했던 때로 기록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최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적반하장격인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는데 북한이 한국의 국가원수에 대해 터무니없는 중상비방을 한 것은 적반하장격인 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박 대통령의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 내용을 비난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태국 정부 당국자가 태국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탈북자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태국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이민국의 나타톤 프루스톤 국장이 태국으로 유입되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고 태국에서 영문으로 발행되는 방콕 포스트 신문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나타톤 국장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탈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태국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박해가 기다리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태국으로서는 탈북자들을 삼국으로 추방하기에 앞서 이들을 돌보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나타톤 국장은 태국에 매년 평균 약 2,000명의 탈북자가 들어오고 있다며 대부분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들어오는 불법 입국 경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태국 땅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곧바로 경찰을 찾아가 체포되고 체포된 뒤에는 한국 당국자들이 이들을 찾아와서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당국자들이 탈북자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직업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나타톤 국장은 지금도 방콕의 이민국 수용소에 적어도 90명의 탈북자들이 수감되어 있다며 그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라오스를 통하는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져 탈북자들이 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나타톤 국장은 탈북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 라오스와 보다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은 지난 1951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톤 국장은 태국 정부는 이민법에 따라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수 없다며 탈북자 북송이 망명자를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난민조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콕 포스트 신문은 유엔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04년에는 46명의 탈북자가 태국에 왔지만 2010년에는 그 수가 약 2,50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태국의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가 한국으로 가고 극히 일부가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태국 내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과거 2, 3개월에서 지금은 2주일 정도로 크게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오는 데는 신원조회 등 보안 절차가 엄격해 1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핵협상 타결로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된 이란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문이 성사될 경우 오랫동안 친북 국가로 분류됐던 이란의 한국 정상으로서는 사상 첫 방문이 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란의 핵 문제가 진전되면서 서방 세계의 전방위 경제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이란 방문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이란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 시기나 추진 배경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이란을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 시기는 대략 4월에서 5월 사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성사되면 한국 대통령으로선 사상 첫 이란 방문이 됩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핵협상 타결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 수순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추진돼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하게 되면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북핵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핵 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풀고 경제발전의 길을 선택한 이란이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북한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북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지만 이란의 선택에 대한 양국 정상의 공감 표시만으로도 북한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와 함께 이란은 대미 강경파 세력이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북한과 핵과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모종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은 한국보다 북한에 더 가까운 나라로 분류돼 왔고 이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도 온건 개혁파인 지금의 로하니 정권과의 관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상대적으로 친북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은 한국에게 뭐 나쁠 게 없는 어떤 외교적인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란이 국제사회에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뭐 한 이란 관계가 강화되어지게 되면 간접적으로 북한도 좀 국제사회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중재 역할을 또 이란에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란과 국제사회의 핵협상이 타결된 이후 북한은 협상 타결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변할 수 없는 미국의 반이란 적대시 정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란 제재가 해제됐다고 하지만 미국의 반이란 적대시 정책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필요하면 언제든 이란을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경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막대한 원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 이란발 중동 특수를 잡기 위해 일찌감치 국제사회가 펼치고 있는 외교전에 한국 정부도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미 외국 정상으론 처음 이란을 방문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란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소 중동연구센터장인 장지양 박사는 과거 이란엔 한국의 중소업체들이 많이 진출했었다며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로 한동안 주춤했지만 이는 양국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26일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랜 제재 기간 동안 이란에서 떠나지 않고 어려울 때 도운 기업들은 한국을 포함해 손에 꼽을 정도라며 이란 정부가 그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란의 이런 평가를 토대로 이란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격상하기 위해 이번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아동기금이 올해 대북사업 예산으로 1,8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영양과 보건, 식수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26일 공개한 2016 대북지원사업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대북사업을 위해 1,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도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당국의 식량 배급량이 줄고 주민들의 영양과 건강 상태도 나빠졌다며 이런 상황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유니세프는 밝혔습니다. 특히 가뭄 피해 지역 어린이들 가운데 설사병을 앓는 어린이가 72%나 증가했고 2만 5천 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어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세프는 올해 전체 대북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850만 달러를 영양사업에 투입해 가임 여성과 임산부, 수유모, 6개월에서 2살 미만 영유아 490만여 명에게 미량 영양 보충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2만 5천여 명의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위해 긴급 구호품을 비축해놓고 북한 내 149개 지역에서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영양지원 다음으로 많은 500만 달러가 식수와 위생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을 통해 주민 25만여 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100만여 명에게 식수와 물통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0만여 명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보건사업에 450만 달러를 투입해 한 살 미만 영유아 37만여 명과 임산부 37만 2천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2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50만여 명에게 1년에 2번 구충제를 나눠주고 6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70만여 명에게 비타민 A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당국과 함께 1년에 2번 어린이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구충제와 비타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지난해 책정했던 2,200만 달러 예산 가운데 10월 말 기준으로 850만 달러만이 모금돼 사업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 149개 군에서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 치료 활동을 벌여 중증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2만여 명을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표 지원 대상의 47%인 임산부와 수유모 33만여 명에게 복합 영양제를 지원하고 99% 수준인 어린이 150만여 명에게 비타민 A를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 주민 86만여 명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10만여 명에게 수질 정화제 등을 제공했다고 유니세프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비오에이는 2016년 새해를 맞아 북한의 자유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올 한 해 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특별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1969년 일어난 대한항공 납치 사건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입니다. 서울 지국의 김한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황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먼저 칼기 납치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제 나이 2살 때였습니다. 지난 1969년 12월 11일 강릉발 김포의 국내소 YS-11기가 대관령 상공에서 정오 12시 25분에 북한의 고정관처 조창에 의해 강제로 납치된 사건입니다. 북한은 그 1970년도 2월 4일 날 전원 송환을 약속을 해주었는데 돌연 약속을 어기고 1970년 2월 14일 승객 39명만 부분 송환을 하고 아직까지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11분이 돌아오지 못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동안 그 황 대표께서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참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죠.
2006년도 6월 달에 그 북한이 저희 아버지에 관해서 생사하긴 불거라고 하는 통지서를 보내주었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을 통해가지고 북한의 그 11인과 그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한 편지를 이제 보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북한이 이제 거절을 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그 대한적십자 총재명을 해가지고 북한 적십자사에 전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남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은 자유에 의해서 북한에 머무는 것이며 이들의 생사확인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답변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2010년도 유엔인권이사회사나 강제적 비자발 실정실무반에 국내 납북자 중에는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를 접수를 하면서 2012년도에 북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제 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WGEIDA스타를 인도주의적 상황이 아니다. 북한의 적대 세력에 의한 대결 책동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가지고 전국 투어를 하면서 그 11인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그 MBC PD로 근무를 하시게 되었고요. 비행기를 탑승하게 된 이유도 출장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승하신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네, 출장 중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북한에 납치된 참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군요.
예,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버님을 포함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1명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당시 1970년도 2월 14일 날 승객 39명만 부분 송환이 되었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그 증언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그 북한이 역류하고 있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에서 북한에 머무는 것이다. 의거 입북한 것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 수사 위원회가 당시에 그렇다면은 그 제3국과 제3자를 통해서 자유 의사만 확인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북한은 이조차도 거절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6월 달에 생사 확인 불가라고 하는 통지서로 북한은 계속적으로 생사조차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죠?
저희 가족회가 지금까지 활동해오면서 가장 어려운 장벽이요. 과거의 사건이다. 1969년도에 발생한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냉정한 반문에 굉장히 큰 장벽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현재 비행 중이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놓지도 못하고 진행해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계선상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을 북한이 이제 비준을 하게 되면서 그 협약 내용에 따라서 과거에 69년대에 발생된 칼기 사건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존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갖고 정부 측에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그리고 국내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 아버지와 나머지 분들에 관해서 신병 인도를 북한 측에 제안을 하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유엔도 이 문제에 지금 관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유엔 측에서는 지금 그 유엔 인권 이사회 강제적 비자발 실종 실무반에서는 2012년도 그 5월 9일자로 북한의 이제 그 거짓 답변을 받고 다시 한번 이제 북한 측에다가 다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똑같은 답변이 온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또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자체가 비행기 납치 사건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은 전 세계 단 한 건밖에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망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가족들은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비록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거 이 자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저희 가족들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그 특히 악랄한 인권 유린 행위로 용서받지 못할 더 큰 범죄 행위로 좀 바라보면서 지금 뭔가 좀 그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을 맞았습니다. 황 대표께서 이 문제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시고 지금도 열심히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소망 무엇입니까?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2001년도 제3차 이상가족 상봉에서 스튜어디스 성경희 씨가 어머니 이우덕 씨와 상봉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생사 확인 불가라고 하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생사 자체를 확인해 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비공식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 평양 근교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조차도 확인하지 못하고 또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자유의사를 밝히지 못했는데 제3국에서 저희 아버지가 자유의사를 밝힐 수 있는 그 시점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황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1969년 일어난 대한항공 납치 사건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로부터 올해 소망 등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서울지국의 김환영 기자였습니다. 지난주 한반도를 강타했던 강추위가 물러났습니다. 곳곳에 여전히 눈이 많이 쌓여있고 길이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조은정 기자와 함께 강추위 후 안전수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은정 기자, 지난주 한반도 전체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폭설과 강풍이 이어졌는데요. 북한에서도 추위가 대단했죠?
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북한에서 가장 추웠던 백두산 인근 양강도 삼지연은 영하 37.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북한 최저 기온인 31.8도보다 훨씬 떨어진 거죠. 게다가 삼지연은 세찬 북서풍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45도를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 추위면 뜨거운 물을 공중에 뿌려도 바로 얼어붙어서 안개처럼 떨어집니다.
네, 참 대단한 추위인데 곳곳에 강도 다 얼어붙었죠?
네,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이 얼어붙은 모습이 미국 AP통신에 포착됐고요. 좀 더 북쪽으로 가서 중국과 인접한 압록강도 보기 드문 결빙 형상이 일어난 모습이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가장 큰 항구이자 평양의 관문인 남포항도 얼어붙었는데요. 지난 24일 북한 지역 위성 사진을 보면 남포항에서 신의주에 이르는 서한만 전역에 얼음층이 형성됐습니다.
네, 이제는 날이 좀 풀렸습니까?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25일 보도에서 북한 대부분 지방의 낮 최고 기온이 전날보다 4도에서 7도 높아지면서 추위가 점차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26일엔 한반도 전역이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한파와 폭설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눈을 치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직 눈과 빙판길이 많이 남아있죠. 이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용 신발을 착용하면 좋고요. 어깨와 허리를 펴고 보폭을 좁게 해서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또 넘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손은 호주머니에 넣지 않고요.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성들은 높은 굽을 피하고요.
눈길, 빙판길에서는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나죠?
네, 눈길에서의 운행 속도는 느릴수록 좋고요. 앞차와의 거리는 평소의 2배 이상, 차량 서너 대는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벌려놔야 합니다. 급출발이나 급제동을 피해야 합니다. 또 보행자들은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건너는 등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수도관이 얼어버리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수도 밸브나 배관 부속에 있는 부분이 얼 경우가 많은데요. 예상되는 부위에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물을 5분 이상 오래 부어줍니다. 따뜻한 물수건을 얼음 부위 주위에 감고 따뜻한 물을 붓는 것도 방법이고요. 머리 말리는 기구를 이용해 따뜻한 바람을 쏘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뜨거운 물을 바로 부으면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수도꼭지도 무리하게 돌리면 안 되는데요. 이 경우 수도꼭지가 망가져서 나중에 물이 나오기 시작할 때 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농작물 피해도 예상이 되는데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네, 온실의 경우에는 지붕에 눈을 빨리 치워서 눈 무게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전이 있을 경우에 숯을 태우거나 모닥불을 피워서 온기를 유지하고요. 또 이미 얼어버린 작물은 제거합니다. 바깥에서 기르는 겨울 채소는 눈 녹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를 정비하고요. 세균 예방용 작물 보호제를 뿌려줍니다.
네. 이번 겨울에 또다시 강추위 소식이 있나요?
네, 한국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부터 일주일가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일시적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두 차례 매서운 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와 같은 강추위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에 한반도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진 원인은 뭔가요?
네, 북극 주변에 찬 공기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제트기류가 북극 주위를 빠르게 돌면서 이 찬 공기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로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이곳 미국 동부에도 역대 최고의 눈폭풍이 닥치는 등 북반구 상당수 지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한민족의 역사와 아리랑에 담긴 정신을 신화적 상상력으로 재해석한 연극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리랑은 한결을 지키라는
빛의 소리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외세의 침탈과 지배층의 수탈, 일제 식민 통치, 분단에 이르는 한민족의 순환사를 아리랑과 구스로 풀어낸 새로운 연극 얼빛 아리랑이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얼비다리랑은 혼불할미, 그러니까 삼신할미가 탄생시킨 아리랑 얼수, 다섯 명의 아이들이 외세와 지배층의 침탈 등 민족 순환사 속에서 민족혼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제작과 출연을 동시에 맡은 혼불할미 역의 김혜련 씨는 한민족의 근성을 뽑아내는 민족적 연극, 또 젊은이들이 꼭 봐야 할 연극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작품의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매일 소위 인텔리겐자 석사 박사한 연극하시는 모든 연출과 비평가와 그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내가 봤는데 우리 거가 아니라 공감을 못 얻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분단 국가고, 또 하나는 우리 속에 이런 좋은 소재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세계화시킬 게 있잖아요. 우리의 정신 어리 아리다. 알이 빛이 들어가면 얼이 돼요. 알이 빛이 안 들어가면 알이 썩죠. 근데 그 얼에 빛이 들어가면, 그 얼은 마음에 빛이 들어가면 그 알이 생명을 품어요.
웬 말이냐? 수천 년을 알이랑 얼빛으로 지켜온 나라가
한국 군예술의 선구자인 무세중이 직접 쓰고 연출한 얼빛 아리랑은 연극 형식을 기초로 음악과 춤, 미술이 어우러지는 서사 가무극인데요. 대사 역시 시적으로 전개합니다. 중국인을 표현하는 역할을 맡은 배우 기정수 씨는 이 작품이 워낙 방대하고 어려워 보이는 데다 이해가 쉽지 않아 계속 고사하다가 배우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작품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중국이라는 그 4대 강국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뭐 꼭 중국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그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은 아, 저 인물은 중국을 대표하는 인물이로구나 그렇게 알 거예요. 되게 리얼리즘 연극을 위주로 했었던 사람이라서 처음에 이 작품을 보고서는 몇 번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워낙 그러니까 그 무세중 선생이 갖고 있는 그 철학 같은 게 너무 현대와 과거와 또 당신의 사상과 아리랑의 어떤 그 느낌이 번복이 돼가지고 처음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제 연습을 하면서 보니까는 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런 뜻이었나 보다라고. 이 젊은 친구들이 뭐 산 같은 데서 두 달 동안 연습을 하셨다는데 그분들의 눈동자와 그분들의 그 움직임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거 피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근본을 버리지 말라며, 절대로 근본을 잃지 말라며 서로 등을 두드리며 혀를 깨물었구나. 아리랑
이 작품을 쓰고 연출한 전위 예술가 무세중 씨는 지난 1958년부터 지금까지 통일, 환경, 민주를 주제로 펼친 행위 예술가인데요. 그는 이번 작품에 외세의 침탈과 지배층의 수탈, 일제 식민 통치, 분단에 이르는 민족 순환사 속에서도 아리랑을 부르며 민족혼을 지켜낸 백성들의 삶과 천지인 사상을 배경으로 한 포용, 극복, 도약의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야기의 흐름보다는 한국 고유의 문화예술인 구슬, 연극에 차용한 상황극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늘을 나르고다!
이 작품에서 일본인의 역할을 맡은 배우 엄경환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거 우리 민족이 이렇게 끊임없이 외세 침략을 이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이렇게 큰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다라는 거를 느끼고 나선 더 괴롭더라고요. 최근에 그 뭐 일본의 그 이 정신대 그 할머님들 그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굴욕적인 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저는 진행형이라고 보는 거죠. 아직도
분단사 부분에서는 미국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미국인의 역할을 맡은 배우 김춘기 씨입니다.
저는 아리랑이란 작품을 저기 미추에서 1990년에 36개 지역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1991년에 소련하고 다시 이제 문화 저기 그게 성립이 됐는데 그전에 이제 문화사절단 같이 갔다 왔죠. 그런 이제 강제 중부지방으로는 러시아고 저기로 우리 인민들을 강제 스탈린에 강제 이주시킨 그 작품의 아리랑과 이 아리랑은 이제 글쎄요, 다르긴 다른데 아리랑도 여러 가지가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최고다. 내가 이데올로기 줄게. 민족보다 더 좋은 거야. 자, 싸워. 싸워서.
얼핏 아리랑은 오는 31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의 추위가 물러간 것 같군요. 많이 날씨가 풀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푸근해진 정도입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영상 3도, 충청도 영상 4도, 경상남북도 지역 영상 7, 8도까지 올랐고요. 폭설에 북새통이 됐던 제주도 오늘 영상 9도까지 올라간 뭐 따뜻한 느낌의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한파가 물러나고 나니 다른 불청객이 찾아와서 또 나를 찌뿌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정체돼서 미세먼지가 서울과 충북, 강원도 원주 지역까지 공기를 뿌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에서는 겨울에 이렇게 추웠다가 갑자기 기온이 오르면 하루 이틀 정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당분간 이런 현상이 좀 반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설로 고립됐던 제주도 여행객 수송작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이면 모두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4분을 끝으로 제주도에 갇혔던 여행객들을 태운 마지막 비행기가 제주도를 이륙했습니다. 사실 오늘 낮까지는 되어야 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정리가 됐고요.
네.
오전 중에는 난민촌 같았던 제주공항 청사의 모습도 아주 깨끗하게 정상화 됐습니다.
제주도 여행객들을 실어 날랐던 항공기 수도 참 많았다는데 24시간 공항을 운영한 것도 처음이었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뿐 아니라 제주도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내려야 했던 부산 김해공항, 서울 김포공항도 이틀 동안 24시간 체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네.
32년 만에 폭설이었고 42시간 동안 공항이 폐쇄됐었는데 1,500여 명의 여행객들이 공항 청사 바닥에서 노숙을 했었습니다. 또 인근 숙소에서 대기를 했던 여행객까지 이 모든 사람들을 나르기 위해서는 정기 항공편뿐만 아니라 임시 항공편도 대거 투입이 됐어야 했는데요. 모두 440여 대가 승객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7만 3천여 명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벗어났고요. 그 사이 100일도 정상적으로 열려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6,600여 명이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습니다. 자, 32년 만에 폭설로 공항이 마비됐던 이 제주공항 위기 대응에는 이번에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포츠 소식을 알아보죠. 한국축구가 아시아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대회 4강에도 진출하고 올림픽 출전권도 따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올림픽 출전권이 아니고요. 올림픽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8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하는 대기록을 세운 겁니다.
네.
카타르 도하의 자신 민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아시아축구연맹 23살 이하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그 U23 챔피언십 4강 카타르와의 경기였는데요. 새벽잠을 설쳐가면서 경기를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큰 환호를 내기에 충분했던 아주 재미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한국이 카타르를 3-1로 이겼다죠?
네. 전반전까지는 득점이 없어서 아주 조마조마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후반 들어서 한국이 먼저 선제골을 넣었고요. 다시 카타르가 한 골을 넣어서 1-1이 됐고 후반 끝날 쯤 43분, 48분에 한국이 결승골 넣고 세기골까지 넣었습니다. 정말 아주 박진감이 넘치는 경기였는데요. 사실 한국이 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기면은 조 2위로 결승에 진출한다. 또 대회 3위까지 주어지는 리우 올림픽 진출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컸었는데 경기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승률도 아주 좋았다지요?
네네. 4승 1무로 결승전에 오른 겁니다.
네.
올림픽에선 그 34경기에서 무패 행진도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이 오늘 경기로 따낸 리우 올림픽행 티켓,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개최국의 지위로 자동 출전권을 가진 이후 8차례 연속 올림픽 진출이어서 더욱 화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88 서울올림픽 여러모로 한국의 스포츠 위상을 국제적으로 키운 계기였다 이런 평가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종목의 스포츠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 축구 역사에 있어서 88 서울올림픽은 정말 아주 중요한 창구였습니다. 한국 축구를 국제 무대로 이끈 그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셈인데요.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한국이 이탈리아와 똑같이 7회 연속 올림픽 진출의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이탈리아가 이번에 그 리우올림픽 유럽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1900년 파리 대회에서 축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단독으로 이번에 8차례 연속 출전 신기록을 갖게 된 겁니다.
네, 2016 아시아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이제 결승전이 남아있는데 일본과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군요.
네, 오는 30일 밤 11시입니다. 일본은 항상 한국이 꼭 이겨야 하는 그런 숙명의 상대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네.
30일 펼쳐지는 결승전, 일본과의 진검 승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 한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비자 발급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고요?
네.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을 결정짓는 첫 번째 문턱이 바로 입국 허가서를 받는 절차입니다. 비자 발급 부분인데요.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3월부터는 단체 관광객에게 전자비자 제도로 된 아주 편리한 비자 발급 제도가 도입되고요.
네.
또 개인 여행객의 경우에는 비자 한번 받아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복수 비자를 주는데 이 연령을 낮췄습니다. 기존에는 60세였는데 55세 이상으로 낮추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중국인 8천만 명에게 한층 편리한 한국 여행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비자 발급 완화 제도가 중국인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한국의 특별 정책인 셈입니다. 한국은 올해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한국 방문의 해로 정했고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큰 규모의 행사를 열었었는데요. 올해 목표로 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가 800만 명입니다. 한국 입국 절차가 첫 번째 문턱이니만큼 걸려서 불편할 수 있는 문턱을 최소한만 남겨놓은 그런 셈입니다.
네.
한번 비자를 받아서 여행을 온 중국 관광객의 경우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했고요. 변호사라든지 대학 교수 등 전문직 이상이나 또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 한 번의 비자를 받으면 10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년 유효 비자도 처음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편리한 제도가 등장을 했군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유럽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